이 아침에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결론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벌써 끝나는 기분이죠? 오늘 설교의 결론은 무엇이냐? 택하심은 사명을 위한 것이다. 택하심은 사명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을 때 거기에 사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새로운 정체성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사명을 부여하신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왜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결론까지 가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여기에 너무 많은 주제들이 담겨 있고 또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길을 잃고 결론에 이르지 못할까 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네,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택하심은 사명을 위한 것이다. 택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사명을 부여하신다. 이 결론을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 두 구절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먼저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집,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성전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으로 세워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신령한 제사, 아까 신령한 집이라고 했는데 또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 너희가 바로 그러한 존재다. 그러한 존재로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는데요. 9절입니다. 9절 말씀도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친숙한 말씀이죠.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에게 부여하셨던 정체성이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또는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이 여기에 강조되고 있고 그렇게 택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 정체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핵심은 무엇인가? 제사장들이다. 아까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도 5절에서도 살펴봤죠? 너희가 제사장이다.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제사장이다. 근데 그 두 제사장의 기능이 좀 더 다르게 설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이 가져오는 사명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5절에서는 무슨 사명이 있었습니까?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제사장들의 기본적인 직무가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그러한 사명 또는 직무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이 후반절에 이렇게 설명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존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존재로서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그렇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존재가 또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게 하는 존재. 그래서 이 모두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도록 이끄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의 직무를, 제사장의 사명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교적입니다. 제사장은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동시에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선교적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이 이 제사장이라는 정체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강조점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택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택했다. 이 택함이라는 주제, 선택이라는 주제가 성경에서 늘 반복되는 주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택함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너무 예정론을 중심으로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는 택하였냐, 누구는 안 택하였느냐, 그래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택함이라는 주제를 만났을 때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딱 그냥 발목이 잡혀있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저는 고3 때, 아까 우리 고3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고3 때 지금 제 길지 않은 인생 속에서 가장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때가 고3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학교 다니고 토요일 날 이제 학교 끝나잖아요. 토요일 날 학교 끝나면 교회로 바로 가서 주일까지 그냥 교회에서 온전히 살았습니다. 정말 온전히 살았어요. 교회 부모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그냥 교회에 붙박혀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괜히 고등부 사무실 청소하고 예배실 청소하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또 사람들 오면은 같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축구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주말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고3 때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에서 말씀도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말씀을 배우다가 이 선택이라는 주제, 또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이런 주제를 배우게 됐습니다. 아, 그때 제가 시험에 든 거예요. 하나님 다 정하셨다고? 하나님 다 택하셨다고? 하나님 다 예정하셨다고? 그러면 내가 공부를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대학에 가겠네. 그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대학에 갈 수밖에 없겠네. 아, 그때부터 막 정신이 산란해지더니 공부를 다 놓고 싶고 막 혼란스러웠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 몇 주를 그렇게 고생했던 것 같아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택함이라는 주제에서 예정론적인 주제로 빠지게 되고 거기 안에서 자꾸만 어떤 형 이상학적인 생각들, 우리의 범위를 넘어가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택하심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은 뭐라고요? 택하심이라는 것은 사명을 위한 것이다. 택하심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한 택하심이다.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의 결론도 벌써 나왔죠? 선교적 사명이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알리는 역할,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씀,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이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이 분명한 사실들을 뒤로 하고 좀 더 복잡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성이란 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부여되고 또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미 우리가 5절에서 제사장이라는 또는 성전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됐다, 또 새로운 사명이 부여됐다, 그걸 살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출발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4절이 그 출발이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새로운 정체성이 어떻게 부여되는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여됩니다. 여기서 나아간다라는 표현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섬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된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는 순간 부모가 되죠. 부모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목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목자라는 정체성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이 우리 목원들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새롭게 부여되는 정체성입니다. 거기에서 사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 안으로 진입할 때 정체성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진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우리가 예수께 나아갈 때,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분과 연결될 때, 그분과 연합될 때 발생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4절을 계속 우리가 맴돌고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택하심을 입은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명을 위한 택하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배롭다라는 건 귀하다라는 얘기죠. 존귀하다, 명예롭다. 그 보배로운 산돌이다. 굉장히 낯선 이미지입니다. 이 산돌이라는 것은 저기 산에 있는 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살아있는 돌을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돌. 돌인데 살아있대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살아있는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산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돌이다. 산돌이 뭘까? 오늘 계속해서 본문이 다 돌 얘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돌이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산돌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런데 너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산돌이다. 너희도 산돌들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지금 누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께 나아간 사람들,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분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정체성이 그대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산돌인데 우리도 산돌이래요. 우리가 뭐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그대로 부여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와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풍성함과 예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와 같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마저도, 산돌이라는 정체성마저도 우리에게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산돌로부터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돌들 같이 돌들이 모여서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언제 그 일이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예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에게도 부여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너희 그 돌을 그 산돌이신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보배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그 보배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였잖아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보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배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그냥 보물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명예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예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디로부터 가져옵니까? 이사야 말씀을 가져와서 이 모퉁이 돌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에서 이 결론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보배롭다의 반대는 어떤 말이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이 신약성경 또는 구약성경이 쓰여진 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명예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성경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수월해요. 서양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은 이 명예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중요합니까? 체면이 중요하잖아요. 다른 것보다 체면이 중요하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바로 체면이에요. 그 낯을 들고 다닐 수 있느냐 아니면 낯이 부끄러워서 들고 다닐 수 없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적인 관계가 구성돼요. 그래서 서로 명예를 높여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명예를 깎아내리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목숨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명예였습니다. 지금 이 공동체가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고 있는 이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명예롭게 여겨지는 공동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방인과 외국인처럼 살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뭔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무슨 꿍꿍이를 벌이는 거지? 그런 식으로 약간의 감시하면서 살펴보는 뭔가 우리에게 위협이 될 만한 우리랑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우리랑 맞지 않아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 이런 눈길을 보내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 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땠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 아니라 명예를 깎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얼굴을 당당하게 들고 다니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아, 저 예수쟁이 봐라. 저 예수쟁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한다. 아, 동일한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저 예수쟁이들 때문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는 그런 상황.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을 명예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은 주님의 명예로운 정체성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우심을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명예롭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평가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보배롭게 여긴다. 나는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 내 눈에 너희는 보배다. 주님의 그 정체성,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지금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만 있지가 않아요. 4절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4절을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지금 이 4절로부터 출발해서 이 본문이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배가 된다, 하나님의 보배롭게 여기신다, 그거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다른 일이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된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귀하고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보고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와서 또 오늘 이렇게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지 그렇게 힘을 얻고 세상에 딱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여기던가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박수를 쳐주던가요? 야 역시 교회가 최고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할로 또 교회가? 뭐할로 또 거기서 시간 낭비해? 뭐할로 또 거기 가가지고 쓸데없는 일 하고 있어? 그런 적대적인 환경이 이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그 내용은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산돌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였죠. 그것 또한 예수님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귀하게 여김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은 분,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던 분, 그분이 예수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산돌이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돌은 예루살렘에서 배척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멀리 이방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거부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베드로는 성경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중반절인데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시편과 이사야의 두 구절 마찬가지로 다 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 돌을 가져와서 지금 이 믿지 않는 자들, 순종치 않는 자들이 당하고 있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건축자들, 건축 전문가들이잖아요. 집을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라는 돌, 그 산돌은 쓸모없어 보는 돌이었습니다. 그냥 버려버렸어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역전시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모퉁이에 기둥이 되게 하셨다. 가장 집에서 중요한 돌로 삼으셨다.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 그것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되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버려만 뒀는데 거기에 턱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돌에 걸려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죠. 망신당하는 겁니다. 길 잘 가다가 돌뿌리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산돌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산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예를 얻습니다. 그들은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산돌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 돌에 턱턱 걸려 넘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를 겪게 되는 거예요. 이 평가가 어디에서 내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서 수치냐 명예냐가 갈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명예로운 일을 위해서 온갖 인생의 정성을 다 쏟아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명예냐 수치냐를 가르는 그 기준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분을 믿는 자는 영예를 얻게 될 것이지만 그분을 거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택하심이라는 주제로 나누기 위해서 선택하고 또 연구하는 가운데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택하심의 주제는 선교적인 사명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내용이 그 선교적인 사명으로 가기에 뭔가 하나 걸리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8절 후반부에 있는 내용인데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복음을 믿지 않음으로 그들이 넘어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복음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 서신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그들 예수 믿게 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걸림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정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택하심이라는 주제를 좀 극복하고자 이 본문을 설교하고 있는데 다시 예정론의 주제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탄을 했어요. 아, 이 8절에 이 마지막 부분만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참 쉽게 설교할 수 있었을 텐데 이 8절의 마지막 부분이 걸린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거기서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구원하고 택하지 않은 자들은 구원 못 받는 건데 거기에서 교회가 선교한다는 것, 교회 선교적 사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당장 들잖아요. 본문을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예수께 적대적일 뿐만 아니라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또 우리 공동체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게 과연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 같으세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도들은 고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수치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앞으로 그것이 더 가혹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정하신 사람들이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성도가 또 교회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가운데 고난이 반드시 따르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하심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라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한 가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 정하신 때까지 이러한 일이 있겠구나. 지금 복음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죽여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직면하게 될 이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위안이었어요.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수치 가운데 있고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불안해할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그 확신을 우리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어찌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내게 모욕을 주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배라고 하시는데 그거면 된 것 아닌가. 그 사람들까지도,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 내가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는 가능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일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겨두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가운데서 교회 선교의 사명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교회를 들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나타내고 우리가 선전하고 우리가 드러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다. 우리가 어디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도 헛된 행실 가운데 머물렀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마치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애초에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도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있었던 자리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것은 겸손한 태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에서 떠나 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결론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고 달리 말해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선포하는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포라는 것이 확성기 틀어놓고 막 외치는 선포일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겸손한 선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존귀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선포입니까? 아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선포이지 않습니까? 그건 멀리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선포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결국 내가 모시는 주인에 관한 것이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예수께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라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 그 산돌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서 우리의 선교적 태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거 베드로전서 나머지를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요일부 때 양재원 목사님, 이광일 목사님, 또 다른 많은 목사님들 다 설교해 주셨던 내용들이에요. 오늘 가셔서 꼭 한번 그 설교를 다시, 최근에 있었던 설교니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님이 날 왜 택하셨는가? 왜 날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그냥 부른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이미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를 찬양하고 드러내는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보내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내게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하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전문을 나서기 전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또한 산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을, 그 기이한 빛을 드러내게 하고자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야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사람에게 버림받는 길을 걸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길을 걸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잃어버린 정체성을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세상살이에 찌들어서 놓고 있는 모든 사명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